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약물 사용이 만연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세계 반도핑 기구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세계 반도핑 기구의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러시아 체육부가 자체 성명에서 러시아 선수들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며 세계 반도핑 기구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세계 반도핑 기구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육상경기연맹에 러시아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금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 육상 선수들과 감독, 훈련요원, 의사, 그리고 러시아 반도핑 기구 등 여러 기관들이 약물 의혹에 연루돼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자신과 네타냐후 총리의 의견이 크게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회담이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협력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테러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군사와 정보 분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난 8일 실시된 총선거 개표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134곳의 하원 선거구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126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군부가 지원하는 집권당은 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이끌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는 오늘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당이 전체 의석의 75%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치 여사는 또 미얀마 현행 헌법이 자신의 대통령 출마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같은 조항이 승리한 당대표로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은 터키가 유럽의 민주화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발표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능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터키 정부가 유럽연합 가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만 유럽연합 기준에 반하는 일부 핵심 법률들로 인해 그 같은 관심이 상쇄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근거로 터키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와 언론인들에 대한 억압과 위협 등을 꼽았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터키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폭력 사태가 끝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최근 몇 개월간 남동부 쿠르드 반군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입수한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초안에 따르면 아세안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국제법 존중, 항해 자유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동 강령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역내 대다수 국가들은 다자 간 해법을 옹호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직 당사자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동국가 요르단의 국제경찰훈련소에서 총격으로 미국인 교관 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인 훈련 교관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미국인 2명이 다쳤다며 아직 범행 동기를 추정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요르단인 2명과 남아프리카 교관 1명도 숨졌으며 사살된 총격범을 포함해 전체 사망자는 적어도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총격범이 요르단 경찰관인 28살의 안와르 아부자이드 경감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인터넷 사회 연결망 가운데 하나인 트위터 계정을 열었었죠. 이틀 만에 200만 명이 오바마 대통령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팔로워가 됐습니다. 지금은 6,600만 명이 그의 트위터의 단문을 받아보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어제는 이 페이스북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미국 CNN 방송에 전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는 동영상이나 글, 사진 등을 올릴 수가 있지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열면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 올렸는데요. 백악관 뒷마당으로 연결되는 문을 열고 나오더니 지난 7년 동안 지냈던 곳이라면서 뒷마당 잔디밭으로 걸어 나오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메시지로 전한 얘기는 지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길 바란다면서 자신의 두 딸과 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지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페이스북은 이미 바락 오바마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있긴 한데요. 4,500만의 팔로워가 있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바락 오바마라는 이름으로 미국의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직접 새롭게 연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호응하고 있어서요. 대통령 임기 말에 나타난다고 하는 이 레임덕 현상, 권력 누수 현상을 무색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어쨌거나 이 공간이 오바마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4도에 구름 잔뜩 꼈습니다. 오후에는 16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살펴볼까요? 11월 11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날씨 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낮 최고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도에서 12도 기온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6도에서 16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제임스 타일러가 부릅니다. Water is Why 들어보시죠.
sink or swim, flower when first it's new. But love grows old and waxes cold and fades away like summer dew.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미주리 대학교가 인종 문제 관련 항의 시위로 시끄러웠는데요. 이런 가운데 티머시 울프 총장이 결국 총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하급 법원에 이어서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제동에 걸렸다는 소식. 또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해서 문제를 일으킨 폭스바겐사가 북미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배상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인종 문제 때문에 미주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 때문에 결국 이 대학교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내 인종 관련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던 티머시 울프 미주리 대학교 총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is frustration and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inaction that has occurred.
네, 울프 총장은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울프 총장은 미주리 대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 같다면서 자신의 사임으로 치유와 대화가 시작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번에 시위가 벌어진 곳이 콜롬비아시에 있는 캠퍼스라는데요. 미주리 대학교 캠퍼스가 다른 도시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울프 총장은 이번에 시위가 일어난 콜롬비아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세 개 캠퍼스까지 이 미주리 대학교 시스템 전체를 총괄하는 총장인데요.
네.
이 어제 아침에 울프 총장이 사임을 발표한 데 이어서 저녁에는 보언 로프틴 콜롬비아 캠퍼스 총장 역시 이 올해 말까지만 총장으로 일하고 연구소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인종 문제로 학생 시위가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미주리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최근 학교 안에서 흑인을 모욕하는 사건들이 연이어나자 이 학생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이 학교 학생 회장이 흑인인데요.
네.
지난 9월에 어떤 사람이 이 흑인 학생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에는 흑인 학생들이 연극을 연습하고 있는데 한 백인 학생이 뛰어들어와서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달 말에는 기숙사 화장실 벽에 이 누군가 인분으로 이 나치 문양을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네.
이 독일 나치 정권이 사용했던 이 문양은 인종차별주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학생 시위에 기름을 붓는 일이 생기는데요. 시위 학생들 주장으로는 이 학교 당국이 이번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미적미적했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서 학생 시위가 몇 주째 이어졌고요. 또 시위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울프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월요일까지 한 학생이 8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고요. 또 연이어 수업이 취소되는 등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에는 또 이 학교 풋볼 선수들이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서 눈길을 끊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학 소속 흑인 풋볼 선수들이 학교 총장이 인종 문제로 불거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잡혀있는 풋볼 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 풋볼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미식 축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예.
이들 미주리 대학교 소속 흑인 선수 30여 명이 7일 밤 인터넷에 이 서로의 팔을 붙잡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들은 어떤 곳에서 발생한 부정의가 이 다른 모든 것에 정의를 위협한다면서 울프 총장에게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다음 날에는 이 풋볼팀 감독 역시 선수들을 지지한다면서 경기와 훈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뭐 풋볼 선수들까지 경기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학교 당국의 비상에 걸렸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가 아니라 대학 풋볼이긴 하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 많은 학교가 이 풋볼 경기 입장 수입하고요. 이 중계권료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취소되면 학교 로서는 골치가 상당히 아픈 건데요. 당장 이번 토요일에 브리검영 대학교하고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만약 이 경기가 취소됐을 경우 이 미주리 대학교가 브리검영 대학교 측에 100만 달러 이상을 물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이 미주리주가 인종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여름에 그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청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경관이 또 기소되지 않으면서 흑인 주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이 미주리 대학교가 있는 콜롬비아시는 퍼거슨시에서 1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학부 학생 중에 흑인 학생의 비율이 7-8% 정도 되는데 인종 문제로 한창 시끄러웠던 이 퍼거슨시 출신 학생들이 이 학교에 꽤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알려졌으면 학교 바깥에서도 상당히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왔었는데요.
네.
이 먼저 주 법무부 장관이 학교 측에 이 학생들의 요구를 해결할 전담 조직을 만들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 미주리 대학교 졸업생이기도 한 클레어 메카스킬 미주리주 연방 상원 의원은 학교가 인종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뜻을 학교 운영진이 학생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요.
네.
그런가 하면 제이 닉슨 미주리 주지사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 미주리 대학교가 모든 학생이 존경과 관용 그리고 포용 속에서 자신의 꿈을 쫓는 장소가 되도록 이 대학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이 연방 항소법원에서도 제동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오순회 항소법원이 어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시켰던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월에 텍사스주의 연방 하급 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개혁 행정명령을 시행에 옮기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26개 주의 요청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부터 좀 알아보죠.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불법 이민자 약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로서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요. 천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할 재원이 없다는 게 이유였죠.
네네.
그 돈으로 차라리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테러범을 색출하는 데 집중하는 게 낫다 이 얘기였는데요.
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 세력은 또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을 무시한 행동이고 또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네.
이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는 주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란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에 이 텍사스주에 있는 연방 하급법원 판사가 이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네.
이 행정부가 적절한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방항소법원이 2-1로 이 같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건데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이 대통령 역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행정부 반응 어떤가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판결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을 내린 항소법원 판사 이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이고 또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판사들이기란 때문이란 것입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한 게요. 지난해 11월 말이었는데요.
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소송에 얽혀서 아직 시행조차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시행이 될 가능성은 있겠습니까?
네, 아까 행정부가 여러 법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가운데 대법원에 상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 이민 옹호 단체들은 빨리 상고하라고 지금 행정부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상고해서 이 대법원이 내년에 이 소송을 고려하게 된다면 여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이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행정명령을 시행에 옮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보통 행정명령은 해당 대통령 임기 내에는 유효하지만 이 다음 대통령이 취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시행에 들어가고 또 대법원이 인정까지 한 경우 이를 뒤집기가 힘듭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양을 조작해서 물의를 일으킨 폭스바겐사가요. 미국 내 차주들에게 보상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폭스바겐사는 문제가 된 이 디젤 엔진을 단 차량의 차주들에게 $1,000 상당을 보상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보상액 $1,000 가운데 $500는 선불카드로 주고요. 나머지 $500는 폭스바겐 매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예, 참고로 선불카드라고 하면은 신용카드의 한 종류인데요.
네.
카드에 미리 들어가 있는 돈만큼 쓸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카드를 말합니다. 이 밖에 차주들은 3년 동안 자동차가 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회사로부터 공짜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폭스바겐사가 이번 사태로 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보상안을 내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 뭐가 문제가 됐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디젤차 일부에 특수 프로그램을 달아서 차에서 나오는 매연물질, 이 배기가스의 양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정기적으로 차의 매연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검사를 통과해야 차를 몰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폭스바겐이 만든 일부 디젤차가 이 특수 프로그램을 달고 있어서 검사장에서는 매연이 적게 나오다가 이 밖에서 달릴 때는 매연이 많이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네, 달릴 때 매연이 많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연비나 운동 성능을 좋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연비나 운동 성능이 좋아지면 이렇게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차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차량이 약 1,100만 대에 달하고요. 이 미국에만 50만 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미국 안에서 문제가 된 차종을 보유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일 것 같다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보상책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글쎄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이 사실 소송이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차주들이 폭스바겐이 주는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폭스바겐은 나빠진 여론을 달래려고 모두 4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폭스바겐 쪽에 또 불리한 소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조사해보니까 배출가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차가 80만 대가량 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폭스바겐 쪽 말로는 디젤 차만 아니라 이 휘발유 차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기사는요. 회사 경영진의 무리한 요구를 지적하기도 했네요.
네, 독일의 한 매체가 내부 고발자의 말을 근거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회사 경영진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결국 이런 사태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어느 수준까지 매연 배출량을 줄이라고 명령했는데 그런데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결국 매연 배출량을 조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달았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 5일 국제 해커 집단인 어나니머스가 이 KKK에 가입했거나 또는 우호적인 사람 수백 명의 이름을 밝혔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이 KKK입니다. 참고로 해커라고 하면 남의 전산망에 침입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이 전산망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자, KKK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집단이죠.
맞습니다. 이 오랫동안 폭력을 행사하던 이 조직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종혐오조직 가운데서 가장 오래됐고요. 또 가장 악명이 높습니다. 원래 이 조직의 주된 목표는 흑인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나 동성애자, 이민자,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도 공격했습니다.
네. 자, KKK라고 하면은 쿠클럭스 클랜을 줄인 말이죠. 맞죠?
맞습니다. KKK단의 창설자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들은 이 그리스 말로 쿠클로스를 조직 이름으로 정했다는데요. 이 그리스 말 쿠클로스에서 원이나 회전을 뜻하는 영어 서클과 이 사이클이 나왔죠. 그러다가 여기에 집단이라는 말을 뜻하는 클랜을 덧붙여서 쿠클럭스 클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앞머리 글자를 따서 KKK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노예 제도를 두고 19세기 중반에 북부 연방하고 남부 연합이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 남북 전쟁이 끝난 뒤에 KKK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이 남군 총사령관인 로버트 리 장군이 항복한 지 9개월이 채 안 되는 1865년 12월에 이 젊은 전직 남부 연합군 6명이 이 테네시주 플라스케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쿠클럭스 클랜이라는 이 비밀 조직을 결성하는데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KKK는 미국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세를 불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전이 끝나고 미국이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이 KKK가 등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KKK단은 전직 남부군 사령관이나 병사들, 남부 연합 정치인들 그리고 교회 목사 등으로 조직됐는데요. 남북 전쟁에서 죽은 남부군 병사들의 혼령을 자처했습니다.
네. 자, 이들이 미국 역사에서 악명을 떨치게 된 건 역시 잔인한 폭력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이들은 하얀 두건을 뒤집어 쓰고 다니면서 이 테러 행위를 일삼았는데요. KKK 하면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타나 살인, 성폭행, 방화, 또 불타는 십자가, 그리고 이 타르를 몸에 바르고 새 깃털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테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이 공격 대상이 처음에는 주로 흑인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로 남부에 사는 흑인들을 괴롭혔는데요. 하지만 이 백인이라도 흑인들을 도우면 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조직이 남부에서 움직이는데 연방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KKK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연방의회가 1871년에 청문회를 열고 연방법으로 이 KKK단의 활동을 막았습니다. KKK 수뇌부도 이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1869년에 이 조직을 해산한다고 명령했는데요.
네.
예, 그러다가 1870년대 중반이 돼서야 KKK의 활동이 수그러듭니다. 하지만 이건 연방의회가 만든 법 때문은 아니었고요. 이때가 되면 이 남부 주정부들을 거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장악하면서 속속 흑인들을 차별하는 조처들을 도입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KKK단이 공식적으로는 이 사람들 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의 악명 높은 인종 혐오 조직 KKK, 쿠클럭스 클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1870년대 중반에 모습을 감췄는데요.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다시 활기를 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남부에서 인종차별 체제가 자리를 잡자 이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졌던 이 KKK가 20세기 초반에 구체적으로 이 1920년대에 다시 나타나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민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예, 당시 미국에서 유럽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맞습니다. 특히 유대인들과 가톨릭교도들이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는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경향을 이용해서 KKK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다시 등장한 KKK는 이제 흑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같은 이민자나 동성애자 등도 적으로 삼습니다. 이들은 1925년에 수도 워싱턴 DC에서 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조직원이 400만 명에 달했고요. 몇몇 주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그때가 KKK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바로 그때가 정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성추문이라든지 내부의 권력싸움, 연방정부의 견제, 그리고 언론 폭로 등의 영향으로 급속하게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또 1960년대 민권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그때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맞습니다. 이 1960년대 들어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자는 이 민권운동이 활발해지자 이런 움직임에 반대해서 KKK가 다시 수면 위로 나옵니다. 이 기간에 KKK가 폭탄 테러나 살인 그리고 폭력을 저질러서 희생자가 나오는데요.
네.
예,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63년 이 KKK가 엘라베마주 버밍햄에 있는 한 기독교회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소녀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테러와 위협에도 결국 흑인 민권운동은 성공하는데요. 그러면은 60년대 이후에 이 단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1970년대와 80년대 들어서 조직 내부 갈등이나 연방 정부의 방해 그리고 이어지는 법정 싸움 탓에 이 조직이 크게 약해집니다. 이렇게 조직의 힘이 후퇴하자 일부 분파는 공개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자신들의 인종주의를 백인들을 위한 민권운동으로 포장하고 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KKK의 세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이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명확하게 몇 명이 이 KKK의 조직원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남부 빈곤법센터 추정으로는 현재 조직원이 한 5천 명에서 8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이 남부 빈곤법센터는 또 현재 KKK와 연관된 단체가 미국 안에 모두 27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로 가보도록 하죠. Dionne Warwick이 부릅니다.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골라봤습니다.
You looked inside my fantasies and made each one come true. Something no one else had ever found a way to do. I've kept the memories one by one since you took me 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f you should go away, I'll stand here and remember just how good it's been. And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I know I'll never love this way again.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밌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영화 와이어드 업 소개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4년에 공개된 영화 와이어드 업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전설적인 보안관 와이어드 업을 그린 영화인데요. 상영 시간이 3시간이 넘는 대작입니다.
예, 이 보안관 와이어드 어플라면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를 또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그린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이런 결투 장면 실제로는 흔하지 않았다고 하죠.
맞습니다. 서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 총잡이들의 결투는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작가 레리 맥머트리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서부 영화를 보면 두 사람이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결투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하지만 실제 서부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결투를 하는 문화가 있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상대방에게 결투를 신청해야 하고 나름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는 등 서부 영화에서 봤던 결투하고는 매우 달랐습니다. 영화처럼 서부의 먼지 날리는 마을 한가운데서 두 사람이 1대1로 맞붙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있었다면 정식 승부보다는 등 뒤에서 총을 쏘는 일이 훨씬 많았죠.
네, 그랬군요. 자, 오늘은 영화 Wired Up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네, 다치시에서 보안관으로 명성을 쌓은 Wired Up의 가족이 애리조나주 툼스톤으로 이주하는 얘기, 그리고 와이어드 어프가 이곳에서 전설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해드립니다.
Saying goodbye. Leaving Dodge, Doc.
Hallelujah. I'll drink to that.
You're gonna settle down.
다지시에서의 생활에 지친 와이어드 어프는 형제들을 이끌고 애리조나주 툼스톤으로 이주하기로 한다. 툼스톤은 광산도시로 술집이나 호텔 같은 기반시설이 계속 들어서던 신흥도시였다. 어프는 형제들 일가와 툼스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로 한다.
Trying to stick together and build something.
Why? Why does it always have to be the brothers? The brothers together. Why can't it just be you and me, James?
어프 형제들은 기회를 찾아 툼스톤으로 이주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좋은 사업 기회를 잡지 못한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와이엇의 제수와 형수들이 왜 항상 형제들이 같이 다녀야 하냐며 불평하지만 와이엇은 부부 사이보다 혈육이 더 중요하다면서 부인들의 불평을 무시한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어프 형제들은 결국 툼스톤에서 다시 보안관 일자리를 얻는다.
Wyatt, everyone! Now there's enough evidence and eyewitnesses to warrant an indictment. I'll set your bail.
$7,000 each. 1881년 9월 18일경 한마을 주민의 마차를 턴 프랭크와 스펜스가 어프 형제들에게 잡혀와 법정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툼스톤을 휘젓고 다니는 클랜턴과 컬리 빌의 패거리였습니다. 프랭크와 스펜스는 어프 형제와 보안관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항변했지만 판사는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7,000의 보석금을 책정합니다. 그러자 패거리들이 법정에 나타나 엄청난 액수의 보석금을 치르고 프랭크와 스펜스를 빼내갑니다.
I've seen your kind my whole life. There's never been but one way to deal with any of you.
Your day's coming. Get ready.
Why not make it today?
카운티 보안관 마셜의 비호를 받는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은 마을에서 공공연히 어프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다닙니다. 한편 마셜 보안관은 클랜턴과 컬리 빌의 행동을 묵인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면서 와이엇을 회유하지만 와이엇은 이들 일당이 강도에다 살인자라며 마셜의 회유를 거부했습니다.
Throw up your hands. I want your guns.
결국 와이엇과 버즈 그리고 모건 어프 형제는 닥 할러데이와 함께 대낮에 오케이 목장에서 빌과 클랜턴 패거리와 결투를 벌인다. 이 결투로 일당 가운데 두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자 카운티 보안관 마셜이 어프 형제와 닥 할러데이를 살인죄로 기소한다.
Moreover, the evidence taken before me in this case would not, in my judgment, warrant a conviction of the defendants by trial jury of any offense whatever. I order the defendants to be released.
결국 어프 3형제와 닥 할러데이는 목장 결투 때문에 법정에 선다. 재판에서는 결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살인이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 결국 판사는 어프 형제에게 쏟아졌던 위협을 생각해서 이들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Bob, the whole family wants to know the answer to that one.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이 어프 형제를 한밤에 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모건이 죽고 형 버질이 팔에 심각한 총상을 입는데요. 이 공격은 그때까지 어프 형제에게 당한 클랜턴과 컬리빌의 복수였습니다.
I'm here to see Wyatt Earp.
Who's here to see Wyatt Earp?
I've come to help bring Morgan home to Mom, Pa in California.
I'm glad you're here, Warren.
결국 생명의 위협을 느낀 와이엇은 버질과 제임스를 부모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닥 할라데이는 절친한 친구인 와이엇을 끝까지 돕기로 합니다.
Wyatt,
it's from Bob Paul in Tucson. He says I, Clanton, Frank Stillwell and some of their friends are in Tucson. They've been watching the trains.
어프 형제를 태운 기차가 캘리포니아로 출발한다. 이런 가운데 닥 할러데이는 클랜튼과 컬리빌이 패거리를 이끌고 기차가 거치는 애리조나주 투싼역에서 어프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보를 받는다.
You murdered my brother. No!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은 와이엇 형제를 몰살하려고 중간 경유지인 투싼역에서 기차를 기다린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와이엇 일행에게 습격을 당해 패거리 중에서 몇 명이 목숨을 잃고 도망친다. 그러자 형 버질은 동생 와이엇에게 도망간 패거리들을 따라가 끝장을 보라고 말한다.
You couldn't have been trying to arrest him, Wyatt. Not with close to 20 bullet holes in his body.
No, I wasn't trying to arrest him.
I don't know what to say to that.
This is my will, John.
투싼에서 툼스톤으로 돌아온 와이엇 어프 일행은 클랜턴과 컬리빌 일당이 숨은 곳을 알아냈습니다. 마침내 와이엇은 마지막 결투를 위해 길을 떠나면서 동료 존에게 유언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동료 존은 와이엇에게 복수 대신 법으로 그들을 응징하라고 권유했지만 와이엇은 무법자들이 법 뒤에 숨으려 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라 말하며 추적길에 나섰습니다. 추적에 나선 와이엇 어프와 닥 할러데이 일행은 클랜턴과 컬리빌 패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해치워 나갑니다.
와이엇과 닥은 마침내 클랜턴과 컬리빌을 따라잡는다. 와이엇 일행은 컬리빌을 비롯한 클랜턴 일당과 총격전을 벌이고 드디어 클랜턴과 컬리빌을 처치한다. 어느덧 시간은 17년이 흘러 영화는 알래스카주로 향하는 기선 위에 서 있는 와이엇 어프와 새 부인 조시의 모습을 비친다.
My name's Francis O'Rourke. I believe you saved my uncle's life one time in Tombstone, Arizona.
But that's the story my father told us anyway many times.
그때 한 젊은이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와이엇이 옛날 자기 삼촌의 목숨을 구해줬다면서 와이엇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자기 삼촌이 누군가를 죽이고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 삼촌을 죽이려 했는데 혼자 있던 보안관 와이엇이 이들의 손에서 삼촌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다.
Some people say it didn't happen that way.
Never mind them, Wyatt. It happened that way.
청년이 말을 마치고 돌아가자 와이엇 어프는 조시의 손을 잡고 이제는 추억이 아닌 전설이 돼버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영화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난간에 기대어 알래스카 땅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면서 막을 내립니다.
자, 영화는 와이엇 어프가 활약한 서부 개척 시대가 막을 고한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면서 마무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작가 레리 맥머트리스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서부 시대가 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설명합니다.
There are all those lovely spaces. There are those running horses.
미국에서 서부 개척 사업은 1890년대에 들어서면 점차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더는 개척해야 할 서부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부도 미개척지가 아니라 정착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무질서를 근거로 활개치던 서부 무법자들의 시대가 막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네, 오늘은 영화 와이엇 어프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영화가 소개되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20세기 초 미국 사회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영화 북쪽의 황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To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Well, let's find out. 그럼 마이크와 제이슨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네, 제이슨이 친구 마이크에게,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Chelsea 괜찮은 거야? 라고 걱정스럽게 묻자 마이크가 Not really. 아니,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today. But... 그래서 별일 없느냐고 물어봤어. 라고 대답하네요. 이유가 궁금해진 제이슨이 But what? 그런데 뭘 때문일까? 라고 묻자 마이크가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첼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마이크는 I can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뭔가 문제가 있는 거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첼시 속마음을 잘 읽고 나서 위로해줬어. 라고 말합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read between the line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Today's phrase is read, R-E-A-D,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 Read between the lines를 직역하면 줄과 줄 사이를 읽는다는 것이 되죠. 다시 말해 말이나 글에 담긴 뜻을 제대로 파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사람의 숨은 의도라든지 감정을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When you read between the lines, you try to understand what someone implies. So when you discern a meaning which isn't made obvious, or when you are trying to find the hidden meaning in something, you are reading between the lines.
네, 오늘의 표현 꼭 알아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saw you talking to Chelsea yesterday, and it looked like she was crying. Was everything all right?
Not really. She started crying after she got off the phone with her parents. I asked her if she was okay, but...
But what?
She nodded her head and said, "Yes, I'm okay." Well... I could tell there was clearly something going on, and I just had to read between the lines and comfort her.
Oh, I see.
So today we learned what read between the lines mean. 네, read between the lines는 숨겨진 의미를 읽다라는 뜻이죠. Well,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 끝으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드리면서 이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ll take away the very heart.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1년 11월 10일 오늘, 영국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끊긴 지 5년 만에 미국 기자 헨리 무턴 스탠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스탠리는 당시 소문만 무성했던 리빙스턴의 행방을 찾아 아프리카로 떠났고, 1871년 오늘 탕가니카 호수 부근의 우지지에서 드디어 리빙스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1813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의학, 신학을 공부했고, 이후 아프리카로 건너가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856년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리빙스턴은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이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이것을 뒤로하고 1866년 또다시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년 동안 소식이 단절됐던 리빙스턴은 하지만 1871년 오늘 스탠리 기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스탠리가 리빙스턴을 만나 처음 물은 말은 리빙스턴 박사님이십니까? 였습니다. 스탠리는 영양실조와 말라리아로 거의 죽어가고 있던 리빙스턴을 간호해 주었고, 둘은 함께 탕가니카호를 탐색해 그것이 나일강이 아니라 루알라바강의 발원지임을 밝혀냅니다. 스탠리는 이후 자신의 경험을 헤럴드지에 기고하면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끝까지 남아 선교 활동을 하던 리빙스턴은 결국 1873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1483년 11월 10일 오늘, 면죄부에 관한 95개조의 논제를 발표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대학에서 법을 공부한 루터는 어느 날 자신의 친구와 도보 여행을 하던 중 친구가 벼락에 맞아 숨을 거두자 그 충격으로 법률 공부를 접고 신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죄가 말끔히 씻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루터는 면죄부에 관한 96개조 조항을 발표하고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판은 이후 독일은 물론 유럽 전체에 퍼졌고, 이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